애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까? 예배는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듯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쓸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경험들을 꺾는 애씀으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들으신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시다가 오셨습니까? 우린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다음 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예배의 본질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지난주는 일본의 청년부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하면서 에덴을 회복하는 연장선상에서 주제를 하나 정하고 생명으로 생명을 복되게 하자 청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틈 사이에 있을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합니다. 한 주간 그 길지 않은 3박 4일의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려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사실 저는 대단한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끄시고 들이셨던 그 에덴,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선물이 최고다. 미숙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일단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몇 번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이 다섯 가지의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우리 삶에 복원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산이라고 번역되었던 까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덴이 에덴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구별하셔서 에덴, 즉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도 울타리를 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사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도 다 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해석했던 그 성경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별됨과 동시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울타리를 치는 것,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나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치 그것이 복음을 세상에 편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인 양 한동안 기독교계는 이야기를 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은 사물을 비춥니다. 다른 것을 조명하지 자신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사명을 다하고 자기는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게 자신을 녹여서 다른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했지만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영향력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복음을 편만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대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데 2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논리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면 주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쉬게 하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냥 놀게 하는 것이 울타리를 치게 한다는 걸 이야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없어. 아이들 그렇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 주일날 쉬면 못 따라가잖아. 여러분, 사단의 논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설득당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라가 주일을 함께 포함해 버립니다. 6일을 넘어서 7일도 쉬면 안 됩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사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몇 개의 학원을 다녀서 쉴 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아이들이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0, 50대를 조금 넘으신 분들은 그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놀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져서 엄마 아빠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아 지금 안 들어가면 밥을 못 얻어 먹겠구나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놀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놀까?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온갖 놀이를 만들어서 지칠 때까지 놀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백이 있었거든요. 인생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백이 없는 삶을 산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누구로 꼽는지 아십니까? 리서치 조사에 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호랑이 엄마 밑에서, 호랑이 아빠 밑에서 호랑이 자식이 길러진다는 거죠. 맹수가 길러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이야기합니다. 맹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삶을 돌아보고 안아주는 여유 있는 인생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도 앞으로 경쟁해야 하는 사회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아이로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는 세상에서 밥을 못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기러기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교육 방법들이 폐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말씀의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바꾸긴 힘듭니다. 주일은 믿음으로 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손, 넘친다, 기혼, 퍼진다, 히떼겔, 빠르다, 유브라데, 열매를 맺는다. 에덴에서 발언한 네 개의 강은 단지 강이 발언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곳, 그것이 에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에덴을 회복해 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기 바쁩니다. 세상에게 설득당해서죠. 그게 훨씬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설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지 않아서 그 짐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두신 가정, 일터,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치 않고 다른 무슨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까요? 결국 생명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는 삶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삶은요, 자식을 신앙인으로 키우기가 어렵지만 자식을 신앙인으로 키우며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야 될 대상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피붙이가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라 피붙이를 넘어서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을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를 사랑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고받은 사연이 있는 사람만이 원수가 됩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일본 청년 비전 트립을 가면 원래 예상치 않았던 곳을 한 군데 들렸습니다. 타케다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지하 동굴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본인들이 산속에 파놓은 동굴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숨어서 기거했던 곳,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동굴 앞에 입구에 나무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죠. 음산하고 음침하기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참 한켠에 되게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불태워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을까? 돌아오자마자 누가 이야기를 잠시 해서 이번에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찍은 리암 니슨 주연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곧 있으면 개봉합니다. 앤더 슈샤크가 적은 침묵이라는 책을 영화화한 것이죠. 그 영화의 중간 대목에 페레라 신부가 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리암 니슨이 그 페레라 신부의 역을 맡았는데 배교했거든요. 배교한 이유가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배교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곁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미에 예수님의 판을 밟고 얼굴이 새겨진 거기에 침을 뱉고까지는 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페레라 신부가 결국 배교를 합니다. 배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은 늪과 같은 곳이라서 말씀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복음이 결국에는 뿌리채 못 필 거라고. 그 영화를 보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일본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본을 한 해 두 해 갔으면 몰랐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의 내용이 그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일본인 선교사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일본인 선교사님들 대표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일본인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진 않았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본 게 있어서 사실이더라고요. 페레라 신부가 했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이 뿌려놓았던 그 복음은 지금 일본에 여전히 겨우 200만이라는 수의 기독인들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600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기독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들이거든요. 평신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인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사별로부터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소금처럼 사라져버린다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에덴의 회복은 에덴을 구성하고 있는 금과 보석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늘 나라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땅바닥이, 벽이, 기초석이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보석과 금임을 밝혀줍니다. 무엇을 뜻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갈 천국이 그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던 그것들이 더 이상 그곳에는 가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읽고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던 그것이 그 나라에 가면 원없이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이야기일까요? 천국은 그분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던 것들은 길바닥이 되고 벽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그분보다 더 큰 아무것도 없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것.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곳이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손에 쥔 게 별로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훈련 없이도 잘 돼요. 하나님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눈 뜨면 기도하고 뭐 어지간하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울면 기도하고 교회밖에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주고 함께 만나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면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당신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면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매일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백산에 있는 사무실로 오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큰 플라스틱 투명한 콜라병 저금통 안에 한 주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부들이죠. 벌금을 내기로 해서 5,000원씩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분의 1쯤 쌓였어요.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돈은 계속 쌓여가겠죠. 여러분, 같이 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침의 첫 시간을, 눈을 떴을 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인도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사람과 기도 없이 하루를 여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은 무위도식하며 빈둥거리며 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작하며 살아야 하는 곳,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하며 서로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이 에덴의 주된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을 복원하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애쓰고 땀 흘리고 봉사해야 할 것을 위해 나를 드릴 때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 삶,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나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끝까지 수고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땀 흘리고 봉사함으로 말씀을 실천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에덴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람이 수고를 하다 보면 꼭 자신의 수고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하는 일을 지체가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죠? 봉사를 하고 서로 돌아보며 애를 쓰는 것도 힘든데 그걸 다 해놓았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의 훈련은 우선은 우리의 입술이 이 일의 훈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들을 내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 봉사의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됩니다. 사실 이런 운은 끊임없이 우리가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한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기에 일쑤이거든요. 말은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말을 전달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통해 했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일을 내가 했노라라고 자랑을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한 행동은 어떤 경우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이든 선이든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랑을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할 때에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나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법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 일이 나로 인해서 빚어졌다라고 대사가 나올라치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완곡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목사님들이 어떤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내 제자다, 내가 가르쳤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봐야 설교 몇 번 들었겠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꽤 보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대부분 자잖아요. 그런데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만큼 큰 일반화의 오류가 없다 싶더라고요. 제가 말을 바꿨어요. 말씀을 전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누굴 제 제자로 이야기한다거나 제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저를 선생이라고 여겨주면 그건 큰 영광이죠. 한 게 없는데 했다라고 칭해주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사 매순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악과를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뽑아서 말라 죽였던 선악과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말씀을 적용해 보았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무엇이었죠? 사실 사단의 대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부귀 영화를 줄게 이렇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유혹했다면 하와가 유혹에 안 빠졌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부귀 영화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합해져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죠.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이 그 명령 앞에서 피조물됨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 앞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선악과를 복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자기가 되는 것, 그것이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죠? 신앙이 미숙할 때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지 못합니다. 오히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번개 맞을까, 예배 시간에 졸면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안으시며 상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영적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서열상으로 솔로몬이 열 번째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천마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그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너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너를,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백지수표를 주시죠. 뭔들 써라. 뭔들 다 이루겠다. 여러분, 그 백지수표에 솔로몬이 뭘 썼습니까? 돈을 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재판하고 통솔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귀입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더불어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처첩을 1,000명이나 둡니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회개망측한 짓을 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랐을 때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영적 정체 상태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월이 흐르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본인만 모르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저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구나.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럼 제가 지금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저도 변하겠죠. 좋은 쪽으로 변하면 참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 변하면 저도 누군가의 조언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에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은 선악관을 복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밀려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럼 밀려났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그걸 시편 1편이 말했죠. 여러분, 시편 1편을 전체를 강의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 에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주려고 하셨던 그 복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자말자 주셨던 복이나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 가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죄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꾀가 조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세상의 조언을 사단의 속삭임대로 세상을 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 아닙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함이 무엇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비웃는이라고 했죠. 비웃는? 그 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결정권의 주체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복원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말했던 이 금하는 행동의 세 가지는 점층법이 사용되어 있죠. 생각으로 죄악이 깊어져가는 거죠. 처음에 스타트가요. 그들의 삶의 조언을 듣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가 내 삶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라는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처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의 가능성부터 잘라버릴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논리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첫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행동 대신에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데 그 앞에 세 가지 하지 말아가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도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조언을 따라 살면 되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되고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 되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대로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2015년 서두에 있더라고요. 9월하고 10월 어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깊이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이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달라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테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생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사실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훈련을 할때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그러면 일단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세 장씩이라도 읽고 눈을 떠서 기도도 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는 거죠. 이건 의지를 들여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스며들어서 어느 틈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것들을 체험함으로 의지가 아니라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야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낮 동안 그리고 밤에도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음미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영어의 메디테이션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파생되어서 나온 영어의 메디테이션은 말씀을 갈기갈기 부셔서 삼키고 음미하다라가 되지만 히브리어의 묵상하다라는 말은 중얼거리다라는 말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돼. 자기에게 하는 혼잣말은 자기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생각과 사고를 바꾸게 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묵상한다. 말씀을 비추어 보고 마음의 중심에 각인시키고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묵상한다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선악과를 복원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시 앉혀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삶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에덴이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송과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까요?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그 기로에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